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앙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우리 주변에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가 왔을 때 아,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맞지, 이렇게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하고 합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우리의 환상 속에 나타나거나 밤에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거나 아니면 살과 뼈가 없는 그런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오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라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예수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예수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그때 이 제자들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는 그 예수는 이제 예전에 오셨다 가셨고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눈과 눈으로 대해서 맞대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온 예수를 여러분의 믿음 생활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입각한 예수가 육신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아직 망상 속의 예수인 것이고 생각 속의 예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육신의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예수는 만나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그 육신의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따랐던 열두 제자를 비롯해서 120문도를 전부 사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었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죠. 그죠? 사도들의 사도들은 계속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는 2000년 이후에 이 땅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못 만나서 그렇고 만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육신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 나서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방식은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방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기존의 이 교회의 목회자들도 사실상 그 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형식상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예수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율법적인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도들로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예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명이 그 안에 없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그 예수의 대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는 생명이 없는 종교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 남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자기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끝까지 잘 따라 나서서 너희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도 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고침받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나의 기존의 생각들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이고 기존 상식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항하고 분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몰라서 알지 못해서 분을 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전부 잘 견뎌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안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을 그치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게 된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에 관한 일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에 속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이고 성령의 마음을 가진 영적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서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하고 또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는가? 주를 아무도 가르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신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 것을 추구하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것 시집가고 잘 나가는 것 집 짓고 부시는 것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 놓고 가야 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육에 속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을 자연인이라 이렇게 자연적인 인이라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야. 자연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에 속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던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가짜로 믿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예수를 허접하게 믿는 가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건 육에 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모르겠으면 설명을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죠. 설명해서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잘 모르면 무조건 육에 속한 것입니다. 무조건 육에 속한 것이죠.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영에 속했는데 내가 몰라서 육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육신적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욕심이 덜한 사람은 뭐 영에 속한 사람이다. 또는 교회 다니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안 다니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린아이 구분식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이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확연히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기 자신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은 그만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많은 부분이 이 영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말씀대로 눈이 밝아진 그런 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경우에 육에 속한 사람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옳담을 주장하는 사람은 계속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거네 내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네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만큼 이 말씀에 의해서 육에 속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기 싫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자기 육에 속한 생각들을 이 말씀 듣고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차이는 바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갈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 만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과정인 것이고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자라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이 깨달은 생각으로 바꿔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이 여러분에게 도달할 그런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설교와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듣고 목사님과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울릴 때 다시 질문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그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깨우침에 도달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죠? 구원이나 새 생명 받는 게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 예수를 보내서 일시켜서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옳담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들은 전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 생각을 고쳐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자기 안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여러분을 조각하고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능력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는 것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는 말씀이고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고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밖에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꿈속에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하면서 자기 앞에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놓고 엉뚱한 생각, 자기 옳다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고 저항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가 여러분 앞에 육신을 입고 와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여러분들 나오시는 것은 교회 일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봉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여러분 몸을 내어주는 주로 여기 온 것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때 여러분 잘 순종하고 그 앞에 몸을 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내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을 견디면서 일을 했는데 왜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싹스를 주느냐고 주인께 불평불만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하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나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은 포도원에 온 것인데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러서 포도나무에 붙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접붙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다시 접붙여지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부분을 여러분 지적받을 것인데 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밀어내게 되면 여러분 그대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기가 흘러 넘쳐가지고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일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이쑤시개도 못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무서운 비유죠. 우리가 육에 속해서 육에 속한 자로 살다 죽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육에 속한 사람도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나 예수 믿는 그 행동들은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 와서 일한 것입니다. 봉사했고 헌금했고 또 기도했고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교회 왔으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생명 안에 붙었으면 뭐 살게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과 생명을 내가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고침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다 끝나게 된다면 이게 열매 맺지 못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태어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힘이 약하니까 같은 사람하고 뭉치려고 하는 거죠. 첫째로 뭉치는 내가 가족끼리 뭉치려고 하는 것이고 또는 부부관계로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가 극진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가 쓰러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동안 폐인이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은 세상 것을 보고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붙어서 샴쌍둥이로 있다가 세상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둘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끄는 그 손길을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꽉 붙어있는 샴으로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떨어뜨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둘 다 사는 것이에요. 샴쌍둥이들은 그냥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죠. 둘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해도 독립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관계도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그와 남자와 여자가 이 샴으로 붙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좀 독립적으로 하나로 돼. 둘이었다가 하나였다가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로 붙어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분리해 놓는 것이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세상 것과 하나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그 세상 것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만들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말씀이 여러분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킨텍스를 갔었죠. 그 건축박람회를 우리 교인들이 갔었는데 그때 건축박람회 가서 별 재미가 없어서 한 반쯤 지나가서 이제 전시장을 다 보고 나와서 이제 2층 밖에 나와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긴 테이블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앉고 다른 우리 교인들도 같이 앉아 있었죠. 근데 거기 이제 김 사님 아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김 사님 아들도 이제 그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긴 테이블에 다 앉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의자를 끌어다 놓고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도 의자가 부족해요. 김 사님 아들이 중학생이니까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들을 그런 계제가 안 되니까 저쪽 건너편 테이블에 거기다 놓고 거기서 게임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안 하시고 있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혀놓고 내버려두고 있어가지고 제가 참다가 못해서 저쪽에 있는 전도사를 불러가지고 전도사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때서야 이제 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아들을 여기서 분리시키라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아들을 거기 놓을 때가 아니죠. 사실상 보면. 당연히 건너편 자리에 앉게 하고 여기 우리 장년부 교인들이 앉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그렇게 의자를 비우라는 그런 모션을 취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속으로 역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기 말씀 듣지 못하는 아들을 여기다 놓는 것하고 아니면 아 말씀 듣는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니까 마땅한 거 아니겠냐고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자리를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리를 바꿔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집사님이 그 자식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극진하게 사랑하고 아껴서 항상 눈앞에서 두기를 원하고 자기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들도 아빠를 사랑하죠. 그렇게 붙어있는데 그렇게 붙어있는 것에 폐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조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아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여기서 이렇대 이런 판단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연히 의자를 자식을 저쪽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일은 그때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도 자기 아들이 이쪽 음향 조종하는 분 그 자리에 거기에 앉히는 거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아직 놓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상 내가 아들을 보는 눈이 좀 독립적이었으면 너 저쪽 가 있어. 당연히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만 보면 아니 자기가 맹인이 돼가지고 얘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되고 아들도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이 집사님도 하나님의 것이고 1대1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서로 이렇게 샴으로 붙어있으면 피차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빠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아빠도 자식만 바라보고 자기 인생 살기 때문에 둘 다 절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나에게 그런 세상에 어떤 내가 극진히 아끼는 무엇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경을 벗어버리면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것에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 이외에 주님 이외에 이 세상에서 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생명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생명이 하나가 안 되고 이 세상 피조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과 하나 된 상태에서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은 뭐 마음이 뭐 아프고 원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 집사님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 여러분 원합니까? 여러분 죽기를 원합니까? 이게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계속해서 그 집사님이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놔가지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버려 두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건 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영에 속한 얘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얘기를 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이 내가 자식을 전리분해? 이건 미련한 생각이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안 하겠죠.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 근데 그렇지. 내가 이런 경우에 내가 자식을 너무 이렇게 생각해서 가까이 두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꿔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뭐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한다.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알지 못하니까. 눈이 가려서 못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면 누가 지옥 갑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그냥 듣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 내가 참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그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냥 참아주고 나중에 갑절로 성질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어떻게 자식을 내가 후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네.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그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이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서 바꿔서 행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부분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이런 얘기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돌이켜야 그때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에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육에 속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다음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달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뭐 전지전능,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도 구원에 관한 일을 아주 통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육에 속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영에 속한 사도 바울로 바뀌어서 그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구원에 관한 일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구원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모두 구원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되면은 그건 하나님께 찬양드리라는 얘기인 것이고 인생이 힘들어서 어려울 때는 너무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얘기이고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받은 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이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이 구원과 연관된 우리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삶은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삶이 된 사람은 그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구원에 관한 한 그들의 마음을 다 파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자,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를 갔었죠. 전도를 갔는데 거기서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크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철학자들은 굉장히 사려가 깊고 깊이 생각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너에게 가지 않으면 너네들 철학하는 건 다 말짱꽝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지금 철학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하게 그들의 사상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도 전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게 되면 다 깨끗해지게 되는 거, 다 알게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현 시대에 중을 만난다 해서 어떤 도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종교인을 만나도 다 이 자유의 복음으로 그들을 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자라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 다 알고 파악하고. 어느 유튜브에서 이 세브란 교회 목사님이 좀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 서로 신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유서 깊은 교회인데 목회자가 이상한 목회자가 왔나. 뭐 민중신학을 가르치고 한풀이 구원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무슨 뭐 무당 목사가 왔나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이 이에 비판하고 그러던데 그 신학자는 네다섯 명이 모여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문안교회 그 목사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허점이 발견되고 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제대로 된 구원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꼭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어디가 잘못되고 어떤 표현이 잘못된다는 것이 금방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판단이라는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한 판단인 것이고 구원하기 위한 어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나쁘니까 넌 어디 저 지옥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가 누구한테 판단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판단을 받겠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도 판단하고 사도 바울도 판단하고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제 바울도 유대인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것은 몰라서 무지의 몽매에서 그냥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인 것이고 뭐 그들 뭐 진리를 판단할 뭐가 있으면 진리를 판단하려면 진리가 잘못된다고 판단하려면 비진리가 그것밖에 하지 그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판단은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하는 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진리는 받을 필요도 없다. 그 자체가 진리인데 어디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끝에 16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를 가르치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의 인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기서 누가 여호와의 신,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존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고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사도바울 같은 그 사도들은 그 주의 마음을 옮겨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의 마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가졌다. 그냥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이런 얘기를 그냥 단순히 듣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고침받아서 새로운 시각을 점점 넓혀가면서 여러분들이 커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진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주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는 이 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한 이 주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갖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저항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너희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이 마음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어떤 존재도 이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너희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열심을 내서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일을 너희 안에 이르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지금의 나,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 나가는 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고쳐 나가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마음은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히 알지 못하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지고의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목표를 세워야 될 목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여러분을 분내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분을 내게 된다면 내가 깨닫지 못해서 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꼭 고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구나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려고 기도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